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변화산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큰 무리가 둘러서서 그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은 무슨 논쟁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무슨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런 제 아들을,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 선생님이 계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오시면서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능력이 통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28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내지 못한다,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역에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했던 그 이전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지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사역 전에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사역을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번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도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제자들이 심지어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기도, 다시 말해서 좀더 파워풀한 기도, 좀더 레벨이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질문이 가능하다면 제자들 스스로도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일까라고 의아했을 겁니다. 저번처럼 이번에도 기도했는데, 혹은 저번에는 기도했는데 이번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다른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제자들 스스로도 의아해하고 의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느냐, 그 논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제자들 스스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28절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가졌을 법한 혹은 맞닥뜨렸을 법한 기도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합니다. 제자들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도 제자들이 가졌을 법한 답답함을 이미 먼저 경험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일까? 이 제자들도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왜 내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일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연약함을 한탄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연약함의 핵심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미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 혹은 제자들의 연약함은 곧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고 이루어지느냐, 지금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나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거나 확신이 없다거나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이 없다면,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그 이유는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인지,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신 후에 19절의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아이가 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뭐 우울감이나 혹은 우울증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야 기운 내라, 잘 될 거다, 넌 이겨낼 수 있어, 아니면 좀 어디 나가서 날씨도 좋아지는데 좀 운동이라도 해, 밥은 잘 먹고 있니, 잘 먹어야 힘이 나니까는 어떻게 한 숟갈이라도 떠 먹어봐.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함께 찾아가줘서 그저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냥 밥 먹어주는 것, 자 같이 밥 먹자,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밥 먹는 것, 다만 30분이라도 함께 걸어주는 것, 함께 햇빛을 쬐면서 함께 벤치에 앉아 있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큰 도움이지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뭐 말로 뭐를 한다라는 것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혼자 식탁에 앉는 것, 혼자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흔히 기도했다 혹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를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다 혹은 적게 기도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도했다 혹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있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로 겪고 있는 낙심과 좌절과 의심은 영적인 우울증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 뿌리에는 영적인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를 끌어당기는 그 상황 때문에 생긴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까지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저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인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아버지가 그러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생긴 낙심까지도 절망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누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넋두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은 기도라고 가르쳐요. 그냥 그 간절함, 그 절망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낙심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곧 죽게 되실 자신의 처지를 기도의 자리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고 바라보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행간을 읽어보면 저는 죽기 싫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인간이 저는 죽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100% 인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상황, 심지어 나의 죄, 나의 회개, 나의 기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의 시인이 시편 71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아니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울면서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기도는요, 기도는 고통과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유진피로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고통과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고통과 간절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그 고통과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을 기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 속에도, 그 낙심과 절망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답답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간절함이라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키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선, 그렇죠?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 앞에 섰는데 그 귀신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면서 뒹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입에서 머금으면서 땅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것이 병 때문이건 혹은 그것이 영적인 이유 때문이건 고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지금 아이가 뒹굴고 있다잖아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손이 먼저 나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든지 입에 있는 거품을 닦아주든지 무언가 그런 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면은요, 예수님 좀 느긋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 1월에 응급실에 여러 번 갔어요. 같은 이유로 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급하냐와는 다르게,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응급실에 프로토콜이 있어서 갈 때마다 이름표 붙이고 혈압 재고 순서대로 불러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 이제 들어가나 보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너 증상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똑같은 증상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번, 다섯 번 갔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소변이 나오질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너 지금 통증의 상태가 얼마나 되니? 예. 1에서 10일 하면 그 통증의 상태가 얼마나 되니? 처음에는 정직하게 한 6쯤 된다고. 6이라고 얘기했다가 어차피 7, 8, 9 될 테니까 처음부터 한 좀 두 번, 세 번째 갈 때부터는 통증도 8이라고 그랬습니다. 6이어도 8이라고 해야 좀 빨리 해줄까 봐서. 예. 좀 빨리 처치를 해달라고 하는 나름의 요령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저 사람 왜 왔을까? 이 사람 왜 왔을까? 여러분, 응급실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병원 일반적인 진료도 그렇겠지만 특히 응급실에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실한 말은 아픈 사람이나 의사가 서로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우에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다시 아버지가 한 말을 좀 살펴보세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이건 제가 좀 더 붙였습니다. 설교문에 보시면 알지만 귀신이 그 아이를 좀 더 붙이려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좀 보세요. 이거는 불에 타 죽을 뻔했을 때 생긴 흉터입니다. 팔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제 아들을 물에다 던졌을 때 물속에 큰 바위 돌에 긁혀서 생긴, 그래서 피가 난 상처입니다. 흉터입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간절함의 끝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신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수요 기도 모임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아내와 저의 기도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추상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금 아픈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 아내가 아직 중년의 나이인데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의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내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백발이 성성하도록 주님께서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십시오. 아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암약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 견딜만하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우리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도 없고 긴급함도 없고 열망도 없기 때문이다. 예. 마음의 짐과 긴급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간구이건 평안이건 회개이건 중보의 기도이건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래된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주께 간절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나아가서 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형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구체적인 형편,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심과 질문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미 우리는 5장 7절에서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서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귀신의 고백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귀신의 스스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이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나 이렇게 쎄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전에 나오는 귀신과는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파워 인카운터입니다. 예,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붙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귀신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28절로 다시 돌아가자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부류는, this kind, 이런 종류의 귀신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의사도 포기하는 불치병이 닥치는 그러한 경우들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의사도 손을 놨다 그러죠. 이런 부류입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파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류입니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좁혀지지 않고 갈등과 싸움만 자꾸 커져나가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죠. 이민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 우리 아이만 정상적이 된다면, 예, 근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부류입니다. 주님, 이런 부류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도 이런 부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도 의심과 질문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과연 이 귀신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도 해결 못할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믿음이 저 구석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의심과 질문이 훨씬 커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효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심과 질문의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갑니다.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비슷한 상황을 또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죠.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느라 늦게 오시는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기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5장에서와 똑같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아이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의심과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자리는,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넘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그리고 의심과 질문까지도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런 불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저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저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겠다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